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2월 24일 일본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와 나라현이 함께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 모임 인나라를 개최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오오츠카 타쿠 내각부 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납치 문제 담당 내각 부장관 오오츠카 타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번에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어머님 아리모토 카요코 씨가 별세하신 것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고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카요코 씨가 살아 계셨을 때 케이코 씨를 되찾지 못한 것은 동안의 극치입니다. 아직도 많은 납치 피해자분들이 북조선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고령이 되어가는 가운데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나갈 결의로 있습니다. 오늘 국민 모임인 나라의 개최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나라현에서는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강연회나 사진전 등은 해오셨습니다만 국민 모임의 개최는 처음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이 1분 1초의 유예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모임의 개최를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9월의 개각을 통해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 과제인 납치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베 총리 그리고 스가 관방 장관과 함께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귀국을 절실하게 바라는 그분들의 애절한 심정을 직접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며 어떻게 해서든 납치 피해자분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굳히게 됩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무엇보다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종은 위원장에게 납치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생각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동시에 일본 또한 북조선에 대해 다양하게 독촉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자신 또한 조건을 내걸지 않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를 여러 기회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조 평양 선언에 따른 납치, 핵, 미사일과 같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에는 일본 국민들이 합심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을 공유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으면서 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을 전력으로 지원하면서 인종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의 실현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하북성 무안시에서 작년 12월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감염자 수는 7만 7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2,6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감염자가 9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북조선은 지난달 말 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방역질서를 위반할 경우 군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네요.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 탄생한 인스턴트 라면에 대하여 두 번에 나누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너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소개하는 것은 최근 북조선에서도 몇 종류의 인스턴트 라면이 생산을 시작했고 주민들 속에서 고급한 식품으로 인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스턴트 라면이 유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8년 8월 일본의 어느 한 식품회사가 치킨 라면을 발표했습니다. 이 라면은 더운 물을 넣어 2분이면 먹을 수 있고 맛도 좋은 마법이 라면으로 불리워 폭발적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치킨 라면이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의 면류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소바와 우동 등 면류 가게가 번성했다고 합니다. 치킨 라면과 컵라면을 개발한 사람은 식품공장을 창업한 안도 모모후쿠입니다. 안도 씨는 맛있고 보존할 수 있고 조리가 간단하며 가격이 싸고 안전한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여 양념 즉석 치킨 라면이 탄생했습니다. 조리가 간단하고 맛도 좋은 인스턴트 라면은 급격한 수요 증가에 물품이 부족하게 되어 제조업체는 최대 360개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서로 가격 경쟁과 상품 개발 경쟁에 의해 새로운 종류의 인스턴트 라면들이 탄생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건조기술이 개발뿐만 아니라 액체 수프의 개발과 그것을 포장하는 포장재 및 장비 개발로 인스턴트 라면이 고품질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1968년에 국민 총 생산이 세계 제2위로까지 성장하고 1970년에는 오사카에서 국제 망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양풍 과자, 커피, 주스, 콜라의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인스턴트 라면의 수요는 줄어들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1971년에 판매된 컵 라면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컵 안에 포크가 첨부된 새로운 발상의 가공식품은 열 전달을 막는 발포 스티롤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는 포장재이며 조리기이며 식기가 되는 등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대형 식품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신제품이 대량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것은 야키소바와 일본식 국수입니다. 1970년 일본 국내에서 인스턴트 라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식품업계의 자본 자유화도 진행되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시작됩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은 국내 업체와 해외 기업을 파트너로서 기술 제휴, 기술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동남아시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한편 세계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아 일본의 고도 성장 시대도 점차 저성장 시대로 이행하고 일본인들의 소비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생활에도 다양화, 차별화, 고급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레스토랑과 호텔에서의 식사가 일반적으로 되고 그리고 유통의 발달로 지방의 명산품이 식탁에 오르는 것도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스턴트 라면은 종류마다 비슷한 맛이라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라면은 조리 방법과 맛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에서 탄생하고 진화하여 온 인스턴트 라면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계속하여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 소개와 최근에 북조선에서 생산하고 있는 몇 종류의 인스턴트 라면을 먹어본 저희 소감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 날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3.1운동 3.1조를 기념한 그런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본어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피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대일의 자세라는 것은 너무 억제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우리에 주는 그러한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일본은 그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이런 전체로서 일본에 대해서 가치 위기를 좀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좀 위해 뭐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뭐 이러한 그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호소라고 할까 이런 호소를 좀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막 그것은 억제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막 일본적으로 볼 때는 반영을 좀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억제된 내용이라는 것은 별로 의외적인 것이 아니고 잔영의 좀 3.1절의 연설을 좀 다시 보아도 그때도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억제된 그런 내연의 연설로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은 3.1운동에서 좀 1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이런 연설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도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그런 비난, 비판 막 그런 것을 좀 문재인 대통령이 피했습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3.1절의 연설이 역시 억제된 내용이 되었던 것은 막 별로 이상하지 않다. 너무 그 의외적인 거 아니냐고 어머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제사회에서는 막 이번에 좀 3.1절의 연설에서 너무 강한, 그 심한 반일적인 그런 내용의 발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5일 날에는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좀 문재인 정권의 지지라고 할까 이런 그 평가라는 것은 좀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그런 걸 좀 비롯해서 너무 많은 비판으로 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지율도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 하에서는 전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좀 높아시킬 때 국민들의 좀 반일 관절란 것은 선동하고 그렇게 좀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곡선이 국제사회에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좀 물론 반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 대한 자세로서 생각할 때 아직은 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우 자세란 것은 그대 의원의 현태라고 할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역시 그렇다면 한일의 일환 관계를 좀 개선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그런 인상으로 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오를 좀 적시 할 수 있어야 산출을 좀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좀 각오를 적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한국 쪽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은 문제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1965년에 우리 일본 한국 총상화 그 시기에 이러한 합의 이러한 간에 되었던 약속을 한 것은 그것은 존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정을 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자세가 일본 눈으로서 볼 때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유감스럽지만 그런 자세는 아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3.1절의 연설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1절의 연설을 좀 보는 한 앞으로 당분간이 이러한 관계를 좀 크게 개선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 그런 인상으로 좀 주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에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 그리고 밤 12시, 12시 30분,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 등으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